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상과 벌의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이런 상을 주리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싫어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벌을 주리라. 너무 심플하게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런 상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 또는 이런 벌에 대해서 우리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실제로 본인 자기 민족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 레위기 그리고 모세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라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규례들을 정말 잘 지켜나갔을 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 적이 있었고, 또그 규례에 대해서 정말로 멸시하고 싫어했던,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시기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벌을 받았던 그런 역사들. 가장 정점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 왕국도 멸망하고 포로기로 잡혀갔던 그 시기겠죠. 70년의 포로기를 보냈는데, 지난주에 7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7 곱하기 10이죠. 70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어야 했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 하시면 정말 하셨고, 정말 벌을 내리시겠다 하시면 정말 벌을 내리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상과 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참 레위기 어렵다, 그리고 또 굉장히 너무 디테일해서 너무 상세해서 참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25장까지의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 규례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비, 을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율례와 계명들이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할 여지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앞부분에 계속 나와서 마치 하나님의 율법은 일방적인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틀 안에 들어갑니다. 언약.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요. 이 레위기가 쓰여지는 시점은 시내산인데, 이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명령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우리 이 언약 백성이 A와 B 사이에 서로 약속을 맺는 그런 형태로 이 언약 문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계약자가 쌍방에 맺는 것이고요. A와 B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그 언약 속에 A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B가 해야 할 의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약속들을 이제 25장까지 쭉 적어 놓으신 거죠.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은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이 할 약속들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한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막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레위기 26장은 본인이 본인에게 본인이 하실, 본인이 지키실 그 약속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부분이 바로 레위기 26장입니다. 3절, 너희가 만약에 내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한다. 14절, 15절, 너희가 나에게 청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그 권세에 대항할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면 없애시는 겁니다. 그게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세상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든 간에 어떻게 다루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흠이 없으시고 피조물이 보기에는 막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항상 오르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 자유로운 행위를 계약서 안에 조건부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한테 꼭 이렇게 할게 라는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자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패역한 짓을 저질렀을 때 그런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금송아지와 함께 광야에서 쓸어버리신다 하셔도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분 정말 나쁘시네. 그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피조물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오르신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순종했던 의인인 그 노아의 그 가족만 방주에 넣고 그 외에 이 땅의 모든 패역한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셨을 때에도 그분은 옳습니다. 그분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무지개라는 언약을 하늘에 새기시면서 내가 이 땅을 다시는 물로 내가 이 땅의 패역함을 다시 마주하더라도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언약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가운데 맺는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마치 신분상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왕이 정말 저 밑에 있는 평민이라든지 어떤 거지라든지 정말 신분상 동등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것 같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레위기의 규례와 계명들은 우리가 읽을 때는 와 되게 복잡하다 되게 상세하다 야 이거 누가 지키냐 굉장히 언약 백성 되기가 참 어렵고 혹독하구나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행위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스스로 낮추실 필요가 없는 분이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은 그렇게 낮추실 만한 이유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낮추신 거거든요. 그 계약 상대방, 즉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언약을 맺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본질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여호와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능력이 많으시고 광대하시고 한이 없으시면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석상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임이니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 이렇게 약속을 해라. 너희 이렇게 이 1절과 2절은 제가 볼 때는 앞에 레위기 전체의 말씀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경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언약 문장 말미에 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 그분이 낮추심, 그분이 낮추시고 오직 택한 백성을 위하여 택한 백성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면 그 언약 말미말미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것은 그가 택한 백성을 사랑하사 자신을 낮추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과 내용들에 있어서 스스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행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적으신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스스로 보장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마치 언약의 내용마다 계약서에 있는 문장들마다 거기 끝에마다 다 사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반드시 이행할 거다. 그 언약을 잘 지켰을 때 내용이 이제 앞으로의 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이 전반부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아름답게 그 언약을 잘 이행했을 때 생겨지는 그 상들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 12절인데요. 상 중에 상,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를 기억도 못할 때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그들에게 종된 것을 스스로 종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 종된 것을 내가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도 전에 너희가 연약할 때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나는 여호와다. 그 사랑을 나와 함께 나누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도 너희와 함께 누리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율법을 다시 읽으면요. 다시 읽으면은 아 이게 법조항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정말로 이 율법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1절, 2절, 10계명의 1부터 4계명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10계명의 제일 앞에 있는 말씀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먼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지금 율법 전체에 서려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서 너희가 지킬 약속들을 하나하나 규정하였고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그대로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율법이 꿈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언약을 이 레위기의 많은 율법들이 담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법조항으로만 이해를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오해가 생기고 언약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읽어갈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인지를 쏙 빼고 정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떤 법만 남게 되면, 물론 마음보다는 주로 어떤 행위를 규정하는 규례들이 참 많고 그 법적인 제재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제사 제도 그런 예식들이 막 쭉 이어지더라도 이 율법의 저변에는 어떤 것이 흐르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지가 줄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레위기 다시 찾아보시면 이런 표현 많이 발견할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지가 보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율법을 읽어내면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 상과 벌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제 너 판단할 거야. 너 지금 잘하면 내가 상 줄 거고 너 못하면 벌 줄 거야. 한번 보자. 이런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평가하시는 메커니즘이나 어떤 협박 같은 것으로 읽혀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상과 벌에 관한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는 내용이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상과 벌을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 양육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상과 벌은 그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행동에 달려있죠. 아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는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맺어주신 상황이거든요. 네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줄 거야. 상과 벌은 부모를 위한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내용도 아닙니다. 상과 벌은 온전히 그 자녀를 위한 그리고 언약 백성을 위한 규정들인 것이죠. 자, 상과 벌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면은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이 더 많아요? 벌이 더 많아요? 26장 전체 어떻습니까? 상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까? 벌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까? 상에 대한 내용은 3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벌에 대한 내용은 14절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은 조금만 주시고 벌은 훨씬 많이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칭찬은 잘 안 해주시고 화는 잘 내시는 하나님? 한국의 아버지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칭찬은 잘 안 해주시고 화는 좀 많이, 지적은 잘하는. 근데 그런 하나님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그냥 훑어보면은 실제로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미지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잘못하면 발에 한 번만 걸려 넘어져봐 하면서 뭔가 무섭고 두려우신 그리고 뭔가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26장도 상이 조금이고 벌이 더 많으니까 그런 하나님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상과 벌의 내용은 마치 물감을 종이에 넣고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 펴면 양쪽으로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이 상에 대한 내용과 벌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페어로 이렇게 써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만약에 너희가 잘하면, 만약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 것이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쉬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열매가 끊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너희가 정말로 풍족해서 너희의 땅에 정말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규례를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풍요에 대한 결실에 대한 상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것이 벌의 내용으로 가면 20절,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하든 너희가 결실을 내려는 어떤 노력을 하든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정확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계명을 잘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워있을 때 정말 두려움 없이 잘 잘 것이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없앨 것이고 칼이 없을 것이고 너희 다섯 명이 백 명을 쫓아내는 것처럼 너희 백 명이 만 명을 쫓아내는 것처럼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게 규례를 잘 지키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 병에 대한 얘기가 앞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 16절 후반부 너희가 파종한 것은 다 헛될 것이니 너희의 대적이 다 뺏어갈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치고 다닐 것이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정말로 풍성하게 정말 수가 많아지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세지 못할 정도로 너희의 수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낼 것이고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켜서 너희 가축을 멸해서 너희의 수를 줄일 것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공평하게 상의 규정과 벌의 규정을 공평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상에 더 치우치신 것도 아니고 벌에 더 치우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 규례에 대한 이행 여부에 따라서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평하게 다루시고 계시죠. 철저하게 그의 백성에 따라 공평히 움직이시겠다는 하나님.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너 잘하면 이거 줄 거야 아니면 안 줄 거야. 아주 간단한 조건을 건다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 보상하거나 처벌은 굉장히 공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처벌은 절대로 우리가 지금 그냥 훑어서 읽으면 굉장히 벌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상과 벌은 그 택한 백성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공평한 지금 상과 벌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왜 분량이 이렇게 처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냐? 여러분 앞에 보상의 내용과 처벌의 내용의 형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상에 대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야 할진데 똑같아야 하는데 어떤 형식 면에서 이 보상과 처벌의 내용이 좀 다르고 분량도 다른 것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보상을 하실 때는 단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실 때, 리워드를 주실 때에는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요 아주 짧은 요 컨디션, 요 조건에만 달려있는 게 이후 모든 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줄 것이고 너희가 좀 더 잘하면 평화를 줄 것이고 좀 더 잘하면 번성하리라가 아니고요. 너희가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벌로 오면은 특이하게도 단계가 나옵니다. 자,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1단계가 나오는데요. 18절. 또 만일 너희가 이런 처벌, 1단계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나에게 청종을 안 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단계입니다. 21절 그런데 너희가 또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3단계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 4단계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나에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대항한다면 5단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 차원에서 벌써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언약 백성에게 눈높이에 맞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미 많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지키면 보상하고 안 지키면 벌을 주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합당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은 참입니다. 단 한 번 잘못했을 때 최종적인 처벌을 하신다 하셔도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잘못은 언약 백성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처벌 중에 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처벌하는 중에 그 벌을 받아서 그 벌 가운데에서 스트럭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단계 단계마다 2단계든 3단계든 4단계든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내가 돌이키리라. 회개의 기회를 처벌 중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주님,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는지 안 돌이키는지 회개의 증거를 보시는 거죠. 만약에 2단계든 3단계든 4단계든 정신을 차리고 이 언약 백성이 다시 언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만약에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레위기 말씀에 내가 즉시 처벌을 중단하리라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순종할 때 나오는 결과가 상, 불순종할 때 나오는 결과가 벌인데 그러면 불순종으로부터 순종으로 즉각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정한 회개와 언약 이행이 재개되는 순간 내가 즉각 처벌을 중단하고 보상을 시작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에게 왜 상과 벌을 제시합니까?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왜 상과 벌을 제시합니까? 그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건가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과 벌을 제시하고 있는 이 부모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아이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아이한테 상과 벌을 왜 제시하죠? 그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즉각 상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분량은 벌이 훨씬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벌 쪽보다 상 쪽에 굉장히 치우쳐 계십니다. 심지어 최종적인 5단계, 최종적인 단계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때에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처벌 가운데 그의 백성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기어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야 말리라. 이러한 처벌과 보상의 말씀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삶과 행함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 우리가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아, 이와 같은 보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령 우리가 잘못하여 무지하여 처벌에 있을지라도 회개와 순종으로 다시 나아올 때 언제든지 처벌이 중지되며 보상을 주리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상 쪽에 치우쳐 계시는 이런 말씀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마땅한 처벌 가운데서도 보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오해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 당신의 자녀된 백성이 가장 최악일 때, 가장 최악일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처벌하는 데 궁극적인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악인일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풍요를, 이러한 평화를, 이러한 번성을, 그리고 이러한 임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만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을 모르고 돌아갈지를 모르고 목이 뻣뻣하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표상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죠. 바리새인의 본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사실 바리새인은 당시 하나님을 좀 섬긴다는 사람들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린 그 바리새인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하고 사람들이 이 현상을 뭐라고 이해할지 혼란스러워할 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으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을지라도 회개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회개해라. 저는 여기가 최종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에선 다섯 단계밖에 안 나왔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수많은 단계가 선포됐어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여기가 마지막 단계일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을지라도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지막 회개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오라. 그가 리셋하실 것이고 그가 주빌리로 너희 가운데 그 지평을 열어주실 것이고 희년으로 채우실 것이고 그게 가능한 것은 그분이 너희 대신 이 처벌들을 대신 받으셨고 그 이름 안에서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그 상으로 나아오라.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최종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받게 되는 상, 이 최종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받게 되는 상, 저는 여기서 레위기의 내용과 신약이 굉장히 절묘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의 상들의 제일 마지막의 구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마음이 더 이상 나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있고 너희 중에 행한다. 레위기에서 약속하는 상의 최고 단계는 최고 마지막 궁극적인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친밀한 그 언약의 하나됨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스스로는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거룩함의 그 기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이미 선물로 받아 은혜의 법 아래 살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결론입니다. 조금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레위기의 결론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어린아이들 우리 부부청년부 가정에 집에 방문하다 보면은 특히 신생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집에는 항상 붙어있는 게 가나다라 ABCD 그거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이렇게 붙여놓는데 율법이 그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율법이다. 이게 글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죽하면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을까? 복음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하고 잘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 복음이 거대한 물결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돌이키게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물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마다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 그때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즉각 리셋 정도가 아니라 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탕자는 즉각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누렸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의한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잠깐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여호와라 칭하시며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을 유효하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의 삶에 진정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지금 어떠한 내 마음속에 번민이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떠한 브레이크와 어떠한 스탑이 걸려있든지 간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다 아니다 라고 계산하고 고민하기 이전에 진정한 회개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이 뜨거운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라요. 복음적인 초대 가운데 정말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